왜 퇴직 금액 목표가 필요한가? 많은 사람이 퇴직 후의 삶을 그때 가서 생각하자라는 막연한 바람으로 남겨두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퇴직을 막연한 바람에서 계산 가능한 목표로 바꾸는 것은 재무 계획의 첫걸음이다. 충분한지 걱정하기 전에 먼저 얼마나 필요한지 답하자. 퇴직 금액 목표는 수십 년 뒤의 삶을 정확히 예측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매년 검증할 수 있는 닷을 제공할 뿐이다. 이 다이 있으면 저축, 지출, 직업 리듬이 모두 그 주위를 돌 수 있고 흘러가는 대로 방치하는 수동적 상태를 피할 수 있다. 흔한 오해는 퇴직 목표를 거액 한 푼을 저축하는 것과 동일시하는 것이다. 사실 목표는 지출, 기간, 출처, 인출 규칙이라는 네 가지 변수가 함께 결정한다. 네 변수는 서로 얽혀 있어 어느 하나의 숫자만 보면 왜곡된다. 이 글은 네 개의 숫자 프레임워크로 퇴직 계획을 연간 퇴직 지출, 자금 총목표, 시간 기간, 인출 규칙의 네 차원으로 분해하여 시간이 지나며 수정할 수 있는 측정 체계를 세우고 퇴직 계획을 실행 가능한 수준으로 되돌려준다. 첫 번째 숫자는 연간 퇴직 지출이다. 이것은 체계 전체의 기초이다. 퇴직 후 목표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데 매년 필요한 비용을 말하며 의식주, 의료, 보험, 사교, 여행 등의 일상 항목을 포함한다. 측정 기준은 현재 지출의 조정 개수를 곱하는 것을 권장한다. 퇴직 후에는 시간이 많아져 여행, 사교, 건강관리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으므로 조정 개수는 보통 1보다 크다. 동시에 주택담보대출 같은 부채가 청산됐다면 그만큼 상승분을 상쇄한다. 또 다른 방법은 항목별 원장 방식이다. 지출을 고정 항목, 탄력 항목, 예상치 못한 항목으로 나누고 각각 하한과 상한을 준 뒤 가중 중간값을 취한다. 원장이 세밀할수록 추정이 안정적이고 퇴직 후 실제와 비교하기도 쉽다. 특히 주의할 점은 인플레이션이다. 미래의 장기 인플레이션이 온화한 수준을 유지한다 해도 오늘의 10만의 구매력은 20년 뒤에는 분명히 줄어든다. 예산을 세울 때 반드시 현재 가격으로 표현하고 나중에 올릴 수 있는 장치를 남겨두자. 두 번째 숫자는 퇴직 자금 총목표이다. 연간 지출이 있으면 다음 단계는 그것을 자금 총목표로 확대하는 것이다. 가장 단순한 방식은 연간 지출의 예상 연수를 곱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방식은 퇴직 기간 동안 자금의 증가를 고려하지 않아 필요한 금액을 분명히 과대평가한다. 더 합리적인 방법은 자본화 승수를 도입하는 것이다. 연간 지출을 가정한 지속 가능한 인출 비율로 나누면 그 합계가 목표 원금이 된다. 예를 들어 인출 비율을 4%로 잡으면 목표 원금은 연간 지출의 25배이다. 자금 총목표에는 완충 계층도 마련해야 한다. 돌발 의료, 돌봄 필요, 자녀 지원 같은 큰 항목은 총목표 위에 고정 금액의 별도 준비금을 추가하고 일상 현금 흐름과 섞지 않도록 권장한다. 마지막으로 총목표를 실행 가능한 연간 증가분으로 분해한다. 현재 순자산, 월 저축 가능액, 남은 근무 연수라는 세 가지 입력값으로 역산하여 매년 얼마나 추가해야 하는지 구하고 그에 따라 소비와 직업 계획을 배치한다. 세 번째 숫자는 퇴직 시간 기간이다. 퇴직 기간은 자금이 얼마나 오래 버티는지를 결정한다. 일반적인 방법은 퇴직 시작점을 법정 퇴직 연령, 끝점을 기대 수명으로 두고 그 차이를 기본 기간으로 삼는 것이다. 기본 기간은 중앙값 개념일 뿐이다. 실제 수명에는 불확실성이 있으므로 기대 수명의 5년에서 10년에 보수적인 여유를 더하고 특히 두 사람 가족에서는 더 오래 사는 쪽을 기준으로 삼을 것을 권장한다. 퇴직 기간은 인출 비율에도 역으로 영향을 준다. 기간이 길수록 매년 인출할 수 있는 비율은 낮아지고 짧으면 적절히 높일 수 있다. 둘 사이에는 즉흥적인 결정이 아니라 명시적인 환산 관계가 필요하다. 또한 동적 갱신이 필요하다. 3년에서 5년마다 새로운 기대 수명과 새로운 자산 상태로 남은 기간과 인출 속도를 다시 계산하여 일회성 결론에서 굴러가며 수정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네 번째 숫자는 안전 인출률의 현실판이다. 안전 인출률은 퇴직 계획에서 가장 널리 퍼진 개념 중 하나로 흔히 4%라고 한다. 이는 미국 수십 년 역사 데이터의 백테스트에서 나온 것으로 퇴직 첫 해에 원금의 4%를 인출하고 이후 매년 인플레이션에 맞춰 올려도 자금이 긴 기간을 버틸 수 있다는 의미이다. 4%는 보편적인 상수가 아니다. 백테스트는 특정 시장의 장기 수익 조합에 의존하며 국가, 자산 배분, 비용 수준이 다르면 결과가 뚜렷하게 갈린다. 경험치로 다루는 것은 좋지만 정확한 결론으로 다루는 것은 위험하다. 더 견고한 방법은 단계적 인출이다. 자금을 단기 현금, 중기 채권, 장기 주식의 세 단계로 나누어 각각 다른 기간의 현금 흐름을 담당하게 하고 전체 자금이 동시에 같은 인출률을 충족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인출률은 생활의 탄력성과도 결합해야 한다. 지출 중 압축 가능한 항목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면 시장이 좋지 않은 해에는 능동적으로 인출을 줄일 수 있다. 이런 탄력적 인출은 고정 비율보다 원금을 더 잘 보호한다. 내 숫자 뒤에는 생애 주기 가정이 있다. 내 숫자는 독립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소득 곡선, 가족 구조, 건강 전망, 목표 생활의 안정성이라는 일련의 가정을 공유한다. 가정이 바뀌면 내 숫자 모두 연동해서 수정해야 한다. 소득 곡선은 저축의 상한에 영향을 준다. 직업 상승기에는 저축 능력이 강함으로 늘어난 소득의 큰 비중을 원금 증가로 전환해야 하고 안정기에는 생활 수준의 팽창을 통제해 벌수록 쓰는 상태를 피해야 한다. 가족 구조는 목표와 기간에 영향을 준다. 자녀 교육, 부모 부양, 결혼 지원 같은 큰 지출에는 시간창이 있으므로 자금 계획에서 따로 두어 퇴직 원금을 압박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건강 전망은 의료와 돌봄 예산에 영향을 준다. 건강 낙관 시나리오와 건강 중립 시나리오를 모두 측정하고 중간을 주 계획으로 삼고 낙관 쪽의 차액을 유연하게 쓸 수 있는 여유로 본다. 다음은 내 숫자 측정 모델의 횡적 비교라는 전문 분석이다. 내 숫자 프레임워크의 실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고정 배수법, 인출률법, 이 프레임워크의 단계적 측정법이라는 세 가지 일반적인 측정 경로를 비교했다. 수천 건이 가계 재무 설문을 포괄하는 업계 조사 표본에 따르면 표본 수는 약 5천 건이고 응답자의 약 30%만이 자신의 연간 퇴직 지출을 정확히 말할 수 있었으며 자금 총 목표를 제시한 사람은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는 금액 목표의 부재가 집중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고정 배수법. 예를 들어 퇴직에 1,000만이 필요하다는 방식은 단순하지만 지출 차이를 무시한다. 같은 1,000만이라도 연간 지출 30만과 60만의 지속 가능성은 완전히 다르다. 인출률법. 예를 들어 4% 규칙은 수익 가정을 도입하지만 자금 단계를 구분하지 않아 저수익 시기에 인출 가능 금액을 과대평가하기 쉽다. 단계적 측정법은 이 그리 프레임워크로 자금을 유동성에 따라 세 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의 기간과 인출 속도를 따로 측정한다. 연간 지출 30만, 예상 30년, 별도 준비금을 포함한 가구를 예로 비교 측정하면 고정 배수법은 약 900만 원, 인출률법은 약 750만 원, 단계적 측정법은 완충을 포함해 약 820만 원을 제한하며 셋 사이에 20% 이상의 차이가 난다. 계산 방식의 선택이 결론에 크게 영향을 준다는 뜻이다. 실제 사례, 일선 도시에 사는 마흔을 갓 넘긴 기업 중간 관리자로 연간 지출은 약 32만이었다. 예전에는 예금 100만 목표로 계속 저축했지만 끝이 보이지 않았다. 내 숫자로 분해한 뒤 자신의 저축 능력이 매년 약 15만의 원금 증가를 지탱할 수 있고 단계적 측정으로 목표 기간 안에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음을 발견하고 직업 전환과 소비 예산을 같은 시간표에 올렸다. 실행 가능한 지표, 퇴직 준비 지수는 현재 순자산을 목표 원금으로 나눈 값이다. 저축 달성률은 확보한 별도 준비금을 목표 별도 준비금으로 나눈 값이다. 지출 대조 편차는 실제 연간 지출을 예산 연간 지출로 나눈 것으로 목표는 플러스 마이너스 10% 안에 두는 것이다. 실행 체크리스트, 첫째. 연간 지출의 세 가지 분류 명세를 나열한다. 둘째, 목표 원금을 정하고 별도 준비금을 마련한다. 셋째, 남은 기간에서 연간 추가액을 역산한다. 넷째, 3년마다 재평가 달력을 설정한다. 다섯째, 인출 규칙을 가족 재무 핸드북에 기록한다. 숫자는 행동이 되어야만 의미가 있다. 계획을 측정, 정합, 실행, 회고의 네 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에 명확한 산출물을 두어 끝없는 측정에 빠지지 않도록 권한다. 측정 단계에서는 네 숫자 카드를 만든다. 네 숫자와 사용한 가정을 한 페이지에 기록한다. 정합 단계에서는 실제 자산과 저축 능력으로 역산의 격차를 찾고 격차가 지출에서 오는지 기간에서 오는지 판단한다. 실행 단계에서는 연간 추가액을 가계 예산에 기록하고 별도 준비금을 독립 계좌로 만들어 다른 자금과 섞지 않는다. 회고 단계에서는 매년 한 번 대조하고 10%를 넘는 편차가 있으면 재측정을 시작한다. 도구 측면에서는 스프레드 시트로 간단한 모델을 만들 수 있다. 현재 가치, 연간 추가액, 가정 수익률, 기간을 입력하고 연간 잔액 곡선을 출력한다. 곡선은 정확성을 추구하지 않고 언제 계획이 무너질 수 있는지 발견하는 데만 쓴다. 퇴직 숫자는 인생의 단계와 함께 굴러가며 변한다. 서른의 퇴직 숫자와 쉰의 퇴직 숫자는 자연히 다르다. 직업 상태, 가족 책임, 건강 상태가 모두 입력값을 다시 쓰므로 금액 목표는 본질적으로 숨쉬는 목표이다. 굴러가며 재평가하는 장치를 설정하자. 소득 구조의 변화, 가족 구조의 변화, 큰 의료 사건, 기대 수명 정보의 갱신이 있으면 재계산을 시작한다. 재계산은 모든 가정을 뒤집을 필요가 없고 변한 부분만 고치면 된다. 재평가할 때는 목표가 변한 것인지 실행이 어긋난 것인지 구분하자. 전자는 정상적인 인생의 조정이고 후자는 지출을 줄이거나 기간을 늘려야 하며 둘의 처리 방식은 완전히 다르다. 숫자를 공개해 두는 것도 전략이다. 배우자와 함께 이 측정을 유지해 지출과 기간의 가정에 양쪽이 합의하면 미래의 기대가 어긋나 생기는 마찰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퇴직 금액 목표는 얼마나 정확해야 하나요? 답변, 한 자리까지 정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가치는 결정의 방향과 규모를 주는 데 있습니다. 연간 지출은 만 원 단위, 자금 목표는 10만 원. 단위로 정확히 하면 충분하고 중요한 것은 가정이 추적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질문, 원금이 충분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나요? 답변, 아닙니다. 금액 목표의 다른 면은 분해입니다. 연간 지출을 낮추거나 기간을 늘리거나 저축 능력을 높이면 됩니다. 세 경로는 조합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계획을 가능하게 만든 뒤 점진적으로 최적화하세요. 질문, 반드시 4%로 인출해야 하나요? 답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인출 비율은 기간, 자산 단계, 생활 탄력성을 함께 고려해 정해야 하며 4%는 역사적 참고값일 뿐 보편적 기준이 아닙니다. 질문, 내 숫자는 얼마나 자주 다시 계산하나요? 답변, 3년에서 5년마다 전면 재계산하고 동시에 사건 발생 장치를 마련해 소득, 가족, 건강에 큰 변화가 있으면 즉시 재평가할 것을 권합니다. 또한 금액 목표는 소통 도구가 될 수도 있다. 배우자와 생활 전망을 논의하든 전문가와 방안을 상담하든 명확한 숫자가 있으면 대화가 주관적 느낌에서 객관적 검증으로 바뀌어 효율과 합의가 높아진다. 원장을 만들 때는 가전 교체, 차량 갱신, 장기 돌봄 선납처럼 빈도는 낮지만 금액이 큰 항목을 잊지 말자. 이런 항목은 단연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발생한다. 연간 상각 방식으로 지출에 포함해 특정 해에 갑자기 초과하는 것을 피하자. 목표 원금을 정한 뒤에는 민감도 검증도 해야 한다. 가정 수익률을 한 단계 낮추고 인출 기간을 5년 늘려 필요한 원금 변화를 다시 계산한다. 변화가 감당 가능한 범위 안이라면 계획이 견고하고 변화가 격렬하면 미리 더 많은 완충을 준비해야 한다. 조기 퇴직을 계획하는 사람에게 기본 기간은 분명히 길어지므로 인출 비율과 자산 변동을 더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 조기 퇴직의 첫 몇.